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분열하고 요란하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는 그 흔들림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살인 줄 우리가 경험하고 아옵나이다. 하오나 우리에게 주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중생한 중생케 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제 주의 말씀을 배우며 영생의 도와 참된 평강을 알아가옵나이다. 우리 각각 사는 인생의 처지와 모양이 다를지라도 한 가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한 가지 희락과 평강을 간구하는 참복을 아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묶으시며 그 결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 소망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이미 참된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옵나이다. 그 모든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과 참된 평강이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 알아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교훈의 눈을 배우기에 앞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성령께 스승이 되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깨달음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도 확인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주 앞에 찬송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34문을 하면 되지요? 그렇죠?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 34문 네, 34문 아, 33문 했나요? 몇 문 할 차례죠? 응? 33? 33 안 했어요? 33문이 친아들됨과 은혜로 아들됨 이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거고 네, 34문 들어가죠. 34문 보세요. 요즘 교재 60페이지 34문 문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신경이죠. 하이델 요리문답 안에서 사도신경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기독론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우리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33문에 다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왜 우리 주라 합니까 하는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5문 한 장 넘겨보세요. 35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그 문답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죠. 우리가 왜 그를 즉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우리 주라 이렇게 부르는가에 대해서 이제 답이 정확하고 요약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 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0쪽을 보면 50쪽을 보면 우리가 예수 나사렛 예수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네 가지 커다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제시됐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창조와 관련된 것이요. 두 번째는 구속이요. 세 번째는 보호하심이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다. 그런데 창조와 구속과 보호의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과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제시함에 있어서 왜 우리 주인가라는 걸 우리 주가 되신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가 우리의 일을 향하여 하신 일과 같은 일로 인하여 그가 우리 주 되심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라고 창조와 구속과 보호의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이유는 앞에 세 가지와 조금 성격이 다르죠. 네 번째는 그러면 그가 우리를 향하여 창조와 구속과 보호하심의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의 얘기는 사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다는 주와 관계하는 신앙의 교통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자로 사는 인생 순례기간 동안에 아 과연 주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창조와 구속과 보호에 관한 내용도 계시가 없으면 이게 알 수가 없지 확인하기 모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이신 바 된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게 되었고 또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창조와 구속과 보호는 우리가 만지고 보는 우리를 향한 사역이라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가 간접적이라도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적 요소의 접촉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내적인 아주 비밀한 신비한 하나님의 내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의 사항은 성경에 의해서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감히 라의 이야기를 어디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답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고백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창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요한복음 1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자 찾았어요?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의 암시를 여러분 50쪽에 보게 되면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보존과 통치를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적 요절로 붙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 뭐냐면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되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는 피차 간에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소유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장 1절에 지금 17장 10절과 1장을 연결해 읽으면 삼일체적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가 짐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므로 만물의 창조적 사역에 주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지었다라고 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간접적인가 직접적인가 이런 의심을 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3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이제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주께서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것이지. 그럴 때는 거기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 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 이분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란 표현은 아주 독특하죠?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다시 육신이라는 말은 저기 영혼은 빼놓을 수 있으니까 인성을 취하셔서 이렇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육신만 취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예수님은 영혼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몸은 똑같이 우리처럼 다 있지만 이 몸만 갖고는 사람 구실 못하고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이 성자 하나님 영혼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세요. 저게 눈치라도 있어야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 이상의 점수를 얻는 거죠. 틀렸겠어요? 맞겠어요? 틀리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면서 그가 또 하나님이시다는 신성을 동의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할 때 그 이해가 너무 이제 신비로운 일이니까 몇 가지 의견들 제시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의견 제시하기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영 중에서 이제 영혼은 구속되어 있는데 사람의 짐승도 몸이 있지만 몸을 움직이는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짐승과 구별되는 특별히 이제 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취하실 때 몸을 움직이거나 또는 몸과 몸을 움직이는 기운으로서의 정신까지는 취하셨지만 이 영은 성자 하나님께 직접 오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그럴듯한 설명이 되죠. 어떤 사람은 영혼을 하나로 보게 되면 아예 몸과 영혼을 둘로 나눠서 영혼은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몸을 이렇게 쓰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 때문에 교부, 처치 파더죠. 교부들이 와서 큰 신학적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이것은 옳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일까요? 설명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해하기도 쉽고. 왜일까요? 의견을 제시하세요. 눈으로만 쏘아보지 마시고. 온 힘을 다 주시고 저렇게 탁 쳐다보면서. 네가 말하라니까. 당신이 말하시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말해주기 싫은데 서로 얘기를 하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바로 말해주기가 너무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라니까요. 전혀 심장이 안 가세요? 오늘 잠실 롯데 세일한 이런 얘기는 쉽게 하시는데 주제가 이쪽으로 무거우면 이게 별로 얘기를 근데 잘 모르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낫지요. 틀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왜 그랬냐면요. 이 교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성령께서 다 도우신 것이죠. 이 자체 설명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몸을 쓰시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걸 확인했냐면 구원론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몸만 취하시고 영혼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라면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한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대상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몸만 구원받고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게 되어져요. 그가 참 인간이 되셨다는 말에 참이란 말을 자꾸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몸뿐이 아니요 영혼까지 온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영혼까지도 인간이 되셨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몸의 부활로 인한 몸의 변화뿐 아니라 실제로 몸이 담고 있고 몸을 움직이는 인격성으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확인해주는 영혼이란 자체도 새롭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몸만이 사람이 아니고 영혼과 함께하여 비로소 전인적인 한 인간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몸을 취하셨다라는 말로 혹 말한다 할지라도 그때 몸이란 말은 인성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 봐야지 그거를 영혼은 제외한 육신 자체란 몸의 의미로만 봐서는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의미한다면 사실은 뭐가 되는 게 더 좋아요? 주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안전한 표현이 되는 거죠. 몸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영혼은 빼놓고 말하냐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고 말하는 자도 실수로 할 수 있으니까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몸과 사람의 영혼을 다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구원받는 것이죠.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취하시는데 이 몸과 영혼을 취하시는 인성의 본질 뒤에 이것을 몸과 영혼을 가지고 나는 나요 당신이 아닌 나로서의 인격성이 확인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나 영혼을 취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간이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 인성의 성질을 취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본질을 취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당신이요 당신이 아니고 그요라고 서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나가 나라는 사실에 자기 주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의미로서의 나라는 존재성은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인격이라 하고 얘기해요. 철학적인 개념 속에서 인격이란 말로 나라는 나의 존재의 확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이 당신도 몸과 영혼이 있고 나도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다 사람이라고 그러죠. 누군가가 영혼이나 몸에 조금 다르면 우리가 뭐래요? 사람이 아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인가득은 몸과 영혼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몸과 영혼을 동질적으로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서로 다르냐 말이에요. 서로 구별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어쩌면 인격성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인격은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속에서 나라는 존재적 가치를 설명해주는 존재의 근원. 이것은 매우 신비스러워서 말로는 설명하는데 그 성질이 무엇이고 그 존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아직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확인이 안 됐어요. 몰라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을 봐도 인격성의 개념 그래가지고 한 챕터나 한 책으로 묶어서 공부하고 책을 서로 설명해놨지만 그 자체의 성질을 규명하는 건 아니고 이런 현상으로 인격성이 확인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몸과 정신의 심리적인 연속성 안에서 자기의 동일체적 자아가 확인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결과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그 현상을 유지시키고는 내 자아의 인격의 그 존재 자체가 뭐냐는 아직 설명이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인격성을 성자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이 인격성이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성자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 우리의 인성과 즉 몸과 영혼이 있는 인간됨의 본질로서의 몸과 영혼을 가리키는 인성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은 뭐냐면 신성인 거예요. 신성. 그 신성을 아들 하나님이란 위격이 취하심으로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란 위격이 그 신성을 취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성을 취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시니 곧 누가 되신 거냐면 예수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되신 것이죠. 이렇게 되신 것이죠. 그런 관계성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 신성이시던 이거 위격을 가르쳐서 우리가 말씀이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란 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다 트리니티 갓, 삼일체 하나님을 다 지칭할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제외하고 성부 하나님만을 꼭 집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구별해 말하기가 사실은 우리는 개념적으로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념적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고요 성령 하나님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성자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받으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하면 그 구별은 구분이 되어버려요. 우리 간에서는 구분이 되어져서 결국 세 신이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의식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그렇죠. 우린 자연현상에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신성에 따른, 신성에 따른 하나됨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셋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셋으로 자꾸 쪼개져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으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도 같이 받으시는 아버지로서 위상이 있죠. 그래 불구하고, 새 위격으로 계시면서 말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성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의 신 그 말씀이 사람 인성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그분의 가르침과 성령의 교훈에 따라 쓰여진 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읽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아버지 것과 내 것 사이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이라 하고 이름 붙이는 것은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붙이겠어요?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과 성부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하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임의로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래요? 이 성부 아버지와 아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남성주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미니즘들은 여성적인 그 우월성 그러니까 평등성과 그다음에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신관에 기독교 신관에 반영되어 있는 족장적 가부장적 권위를 탈색시켜서 신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 딸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는 그리고 위엄과 무슨 뭐 공의와 사랑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신성적 특성을 따서 지혜 뭐 사랑 뭐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이 삼일체를 그런 식으로 특성으로 이름 붙이거나 또는 어머니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는 말로 일부러 바꿔 예배를 드려요. 그 페미니스트 그 교회 가게 되면 그래서 스스로 이름을 바꿔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모성적 사랑이 설명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모성적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내가 태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건 이건 전형적인 모성적 사랑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모성 애적 사랑의 비유를 통하여 보이신 바가 너무나 많죠.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여성적 그 사랑의 투영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게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 이름이 가부장적 그 권위에 의하여 이게 채색된 것이므로 이걸 탈색시켜야 중립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신관을 한다는 식의 시도는 매우 잘못된 시도죠. 왜 잘못된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이름 지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을 결정 지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종교적 사고를 통해서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신관을 빚어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 닮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19세기에 칼 마크스가 유물론을 낼 때에 종교성 문제를 그의 친구 포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신관을 뒤져버렸죠. 그래서 뒤져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자기의 바람과 소망을 투영시켜낸 결과가 종교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페미니즘이 넘어가는 오류를 범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실로 존귀한 것이요 함부로 범할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께서 막내들 일컫지 말라 하신 그런 계명까지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일컫는가, 예배하고 부르는가, 그것이 왜 바른 것인가 하는 성경 자체 기록되어 있고, 주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럼 보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는데, 그 함께란 말씀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함께, 함께란 말이, 이 함께란 말이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더불어 같이 있었다, 이 교탁과 내가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 교탁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도 제가 일방적으로 맺죠. 제가 사용함으로 저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 관계는 어떨까요? 상호적으로 교통이 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함께란 의미 속에는 교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통. 교통. 교통은 곧 쉽게 좋은 말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죠. 교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상호적인 교통이 있어요. 그 사귐은 매우 영화로운 것이죠. 그 교통의 특이성이 얼마나 독특하냐면,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아버지께서 와 계세요. 그럼 성령 안에 성부께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각각 안에 계세요. 그럴 수 있는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각이 각각 안에 계시다. 상상이 되셨어요? 잘 안 되시죠? 왜냐면 우선 안에 있다는 것은 품고 있는 것이 크고 품어지는 것이 작아야 되는데, 근데 그 반대 관계가 다시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동일성이 유지되죠.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불구하고 각각 교통하니까 구별성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존재의 신비죠. 그래서 각각 안에 각각이 있을 뿐더러 각각이 셋 전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각각이 삼일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신비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존재 신비를 그렇게 표현되는 존재 신비는 그분 사이의 교통의 투명성과 하나됨의 완전성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통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특이하게 그러한 각각 윗계 안에 각각이 계시고 전체 안에 하나가 계시고 하나 안에 전체가 들어와 계시는 이런 독특한 교통, 사귐의 이 관계성이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하시고 성령으로서 하시는 이런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들을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두 분이 아버지가 하셨다, 창조를 아들이 하셨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주체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 안의 원리에 따라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구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또는 이 말을 이제 표현상으로 부사적인 표현을 조금 바꿔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같은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식의 이게 어떤 수단적, 기구적 이렇게 조사를 붙이면서 설명해 나가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만 인격체고 아들과 성령은 기구적인 도구라는 것이 아니고 이들 사이의 관계성의 원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을까? 그걸 조금 더 궁금해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어느 한 분이 안 계신 적이 없고 항상 같이 계셨고 영원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셨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존재의 시작, 존재의 시작이란 말은 적절치 않고 존재의 기원성을 설명할 때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것이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나으심을 받았거나 나오신 것은 시작이 있고 시작되기 이전에 안 계셨던 뜻이냐라는 말을 할 땐 그것은 또한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계신 적이 없으신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함께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존재적 관계는 성경에 보게 되면 낳고 나으심을 받은 식으로 설명이 될 뿐이에요. 그런 관계의 독특성의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안으로 이런 식의 설명을 사역적 구조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역적 구조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3장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다. 이 말미암아라는 내용이 나오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요 참 사람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위격을 취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로서의 우리의 주라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대상은 어떤가? 50페이지 일반 통치의 대상, 일반적인 통치, 보편적 통치 대상이 있죠. 주께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다시는 통치의 대상은 신자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과 또 누구까지 포함해요? 귀신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 귀신들의 왕이 마귀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마귀인데 이 사단이라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박빙의 싸움을 하는데 결국에는 주께서 이기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많고 한편 틀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른 권세로 보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뭐가 돼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주님은 뭐죠? 창조주이시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른 하나님의 권능에 앞에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와 마귀의 이 싸움이라는 형태의 구조가 되어지냐면 중보자로 오셔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을 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음에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자로 서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그 자리 안에서 대적적 관계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에 비춰보면 말할 수 없는 치욕이요 수욕이요 자기의 낮추심이요 비하죠. 감히 피조물이 무슨 창조를 시험하겠어요. 그 시험을 자기를 낮추시사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신자에게는 생명의 통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신자에게는 생명으로 다스리시고 사악한 자고 귀신들에게는 파멸로 심판으로 다스리시죠. 그다음과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주님은 사악한 자와 귀신들을 파멸케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적 권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하셨다. 자, 그러면 또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아, 이 주의할 점이. 주의할 점이. 주의할 점이니까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에서 값을 치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단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용해 우리를 주의 세력의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이제 그 혹시 기독교 교회사의 미술을 감상해 보면 거기 이제 그 소위 고대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을 때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가 속전을 마귀에게 바쳤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죄인들이 누구에게 얽매여 있다?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속해 있는데 예수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에 가서 뭐예요? 이 노예 값을 얼마냐? 옛날에 주인이 바뀌려면 노예 값을 치러야 됐잖아요. 그렇죠? 속전하는 게. 속전이라는 말이 이런 게 이제 노예 값을 치러서 값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리뎀션, 구속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구속? 구속의 이 속도 뭐냐면 노예, 종로로 탄 자를 뭐예요?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속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전, 그 종로로 탄 자를 풀어주는 값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속전 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누구에게 치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치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받아야 될 공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지 이 죽으심으로 값을 마귀에 치를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어요? 제목이 맞나? 영화 제목이? 그지? 나니아 연대기 있었죠? 영화 안 보셨단 말이죠. 그 영화를 어쩌다 보셔도 뭐 이상한 영화들은 보시고 그 나르니아의 연대기는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일종의 기독교 세계관이 깔려 있는 이 판타지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죠. 근데 그 나르니아 연대기의 내용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이제 사자가 결국 그 마귀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장면의 묘사가 나와요. 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한다라고 분명히 보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대속이니까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피값을 누가 받냐면 거기서도 이제 마귀가 받는 걸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의미의 구속적 이론을 구속시간을 표현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야기고 소설이기 때문에 실학적인 엄밀성을 거기다 잣대일 대수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판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개 이제 그 신비주의고 영적 체험주의로 넘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면서 주의 이름을 파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보호하심으로. 그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어 우리 영혼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어 영생을 주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은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절 봤죠? 10절부터 12절까지의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흘러간 내용의 종합이 이루어져 있어요. 10절부터 보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 굉장히 가슴이 벅찬 이 말씀이죠.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주님이 예수님의 기도라.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치 않은 기도가 아니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죠. 구할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과 일치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이루어진 내용, 이 사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13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안해주시며 우리에게 영적 은택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보호가 있고, 12절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호를 완전하게 주신다. 절대로 상실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보전하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성을 약속하고 있고, 그 기쁨의 내용은 11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 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함의 평강이죠. 평강의 지극한 상태가 하나됨이라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돼, 성도가 서로 하나된다라는 말에 교제의 교통의 친밀성을 어디서 배워야 할 것이냐, 그럴 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걸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바처럼 사랑하는 본을 따라 결국 신비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은 하나의 전체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근데 이것은 이제 내적인 신비죠.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주셨으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시며 머리로 정하셨다. 17장 6절 보세요. 영어 17장 6절을 보게 되면, 6절 같이 읽어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성육하시는 그리스도에게 구속적 사역을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를 모으시는 뜻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의 구성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 중보자 된 예수 그리스도 존재와 그의 사역적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하라. 근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 보이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이 땅 속에 교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신자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임을 현상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그러면 그건 아주 쉬워요. 몸된 우리를 증거하면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제자로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존재의 계속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 역사 속에 아직도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미 정하신 바가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성경 구절들은 참조로 찾아보시길 바라시고 차 한잔하시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35문답. 35문답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자, 문답을 같이 보죠. 문답 같이 읽죠. 35문.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 답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아드님은 즉 성자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뭐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여전이란 말은 무엇을 의식한 것이죠? 성육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말이죠. 마리아의 몸에 나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는 그 성육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영원성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죠.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줄 치고 옆으로 착 빼가지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육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신성에 따라서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을 꼭 강조해 붙인 겁니다.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된 거죠. 여전히 삼일체 하나님이 유지되는 거죠. 성신의 사역으로 즉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죠. 동정녀 마리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동정녀 마리의 살과 피 이 살과 피를 줄치고 그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취했다는 말의 의미는 아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놀라운 신비 사건에서 마리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마리아의 역할은 뭐죠? 그저 아기 집을 빌려준 것이죠? 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마리아가 직접 난 거냐? 예수님은 마리아와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닮았다 손 들어봐요. 닮았다. 닮았다. 안 닮았다. 내렸어요. 왜 안 닮았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안 닮았다. 그 왜 닮았다?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그럼 닮았다와 안 닮았다 어느 것이 옳다? 봤어야 알죠. 봤어야 알죠. 봤어야 알죠. 왜냐하면 애는 꼭 아버지만 아빠만 닮고 나온 애도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엄마는 하나도 안 닮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지 않아서 얼마큼 닮은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것 닮았다는 의미가 만일 마리아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질문은 닮았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 얘기해보죠. 마리아의 DNA는 예수님의 DNA와 일치된다.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양부모 밑에서 같이 받아 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계 역사하시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단성생식의 형태가 되는 건데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생물학적으로 검사해보면 마리아의 DNA 그 아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육적인 연속성이 있다 그럴 때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면 마리아의 유전적 형질이 예수님께 간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마리아는 태만 빌려준 거고 그 안에 수정체로서 예수님이 신비롭게 탁 착상된 것이죠. 예수님의 마리아의 아기 집안에 착상되어서 10개월간의 그 자람으로 나중에 출산하게 된 그 예수님의 그 수정체는 수정체라고 할 자관 그 결국 우리를 닮은 수정체죠. 난다정자의 결합체죠. 그러니까 그러나 자관 생명의 그 인생의 그 수정체로 합시다. 그거는 마리아도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창조적으로 그 아래 착상되어진 것이다. 아니다. 마리아의 유전적 형질이 그 안에 절이된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 수정체가 그렇게 독립 창조적으로 됐다면 마리아의 유전적 형질이 예수님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몸의 일부가 관계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의 난자를 활용하여 주께서 수용체로 계셨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유전자 형제 연속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 생각하면 굉장히 그 망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경스럽게 느껴지죠. 예.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죠. 신학자들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봤어요. 고민을 한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무죄성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마리아의 육을 연속적으로 취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죄 없는 무흠한 분으로 나오실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아기 집만 빌려주고 영향만 줬을 뿐 마리아의 아기 집 속에 착상된 것은 결국은 옛날에는 착상이란 말 생각 못했죠. 아기가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창조로 잉태된 것으로 봐야 예수님의 뭐가 설명되어진다? 무죄성이 설명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셨을 뿐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무죄성을 설명하는, 그렇죠? 원죄가 없으신 분으로서의 무죄성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니까 결국 이거 뭐냐면 성경에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있지 않았지만 명백히 계시된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식의 설명이죠. 이런 걸 가르쳐서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신학적 작업을 하는 것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완성된 결과를 교리라 하는 것이에요. 교리의 어느 부분은 성경에 명백히 되어 있으므로 교리적 직접적인 근거가 있고 어떤 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으나 명백히 계시된 성경을 근거로 하여 몇 가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 그런 것도 이제 교리로 권위를 인정을 받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는 말이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삼위일체로 설명되어진 그런 교리적 이해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교리적 형성 작업과 신학하는 작업 속에서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이 뭐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아멘? 다음에 이의 없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나? 이 없죠. 왜냐면 이 두 개는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설명하시. 그러므로 마리아는 몸을 빌어줬을 뿐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의 잉태되심의 의미는 창조성이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여기에서 초대 교부들이 또 모였죠. 초대 교부라는 것은 3세기, 4세기, 5세기 때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태고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시대 그때의 성경 말씀을 갖고 오셔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을 다 사고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분들에게 미쳐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모여서 생각하기를 이런 주장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틀린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추론은 맞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틀린다고 그랬을까요? 신비로운 사실을 너무 말로 많이 하지 마라. 아니 이제 교리적을 형성인 과정이니까 신학하는 이유를 낸. 그 설명도 그렇다지만 이런 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요리문답에 보게 되면 답에 보게 되면 성신의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동정녀 마리아의 뭐라고 돼 있어? 살과 피로부터 동그라미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 말을 붙이고 있는 이게 그냥 여러분 처음 읽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성경이 나온 얘기니까 썼다라고 싶었죠, 그죠? 근데 지금 말한 설명을 듣고 문제의식을 갖고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신학적 입장을 정돈해서 붙인 말인 걸 알겠죠.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취하셨다. 이렇게 말하기 이 말은 곧 뒤집어 뭐예요?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리아의 아기 집에 수정체라는 어떤 성령의 창조 역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말의 사유가 피를 취하여 주님이 육적 관계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론이 교리가 틀렸다라는 결론에 따라서 이런 신앙 고백을 끌어내고 그 문자를 신앙 고백 어떻게 쓸까 그걸 표현할 때 그런 말을 아주 사려깊게 주의깊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성경에 나온 얘기 좀 편하게 쓴 것 같은데 아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 지식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그 말을 붙이셨다.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안 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죠. 왜 그랬을까? 짐작이 가죠? 예,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짐작이 가는데? 왜? 어떤 짐작이 가세요? 응? 어떤 짐작? 예수님의 인성이 제대로 표현될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의 참된 인성이 제대로 표현되려면 마리아의 몸과 살과 피라는 어떤 진료가 필요해요? 그런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예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있는 인성이 진료 갖고 만드냐 아니면 없는 데서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없는 데서 만드셨죠. 흙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요. 흙은 이미 없는 데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인성의 창조는 무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예수 마리아의 몸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일단 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냐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이가 마리아와 어떤 형태론과의 관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혈통적 연속성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요 마리아의 몸에 나온 자여 다윗의 옷으로 오는 자로서의 그 역사성과 계시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께서 마리아의 몸을 그냥 거기서 짐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실제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 그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요 족보상으로 법적으로 뭐예요? 요셉을 통한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것이죠. 주께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여인에게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여인의 후손 속에는 이미 뭐예요? 마귀 시험당하여 저주받은 그 인간의 혈통 안에서 그 연속성 안에서 중보자가 올 것임을 예언해주고 계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그 자를 다윗이 왜 주라 했느냐의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사람의 혈통으로 오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라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만일 다윗의 후손이 인간의 혈통에 따라 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뭐하러 그게 대체 신비로운 질문이 되겠어요. 본래부터 하늘로부터 뚝 내려오신 분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혈통적 피와 살을 취하심으로 마리아와의 혈통적 연속성을 갖고 그와 또 결혼하는 법적 권위로서 요셉으로부터의 법적 연속성을 가짐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예언되었던 중보자로서의 적절성과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 동그라미 바로 이 말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이 말이 붙는 것은 동정말의 살과 피로부터 취하셨다는 말과의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 참된 자손이 되고 그러므로 예언되었던 중보자로서 오신 것이며 그가 또한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됐으니 이제 인간이 되셨으니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한 거죠. 요 고백 하나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요리문답에 나오는 고백 하나는요 그 축조한다고 그래요. 글을 짜 맞출 때에 깊은 신학적 오랜 신학적 토론이 다 과정이 다 이게 함축돼서 정선대 딱 맞는 이때 표현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붙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51페이지에 가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OX.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만 아시고 그날은 아들도 모른다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는다. OX. 아니 금방 성경에 모른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모르신 게 없다고 주장하는 그 고집은 어디서 온 거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온 거죠? 응?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OX. 뭐 예수님은 모르는 게 계시다니까요. 예수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심판날 언제일지를 아신다고 해서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모른다고 그러셨죠?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릴 때 지혜와 지식이 어떤 거 했어요? 자라가며 그랬죠. 자라가면 자라간다는 는다는 얘기잖아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모르는 게 있어서 아는 것이 더해짐으로 늘어가는 것이니까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기 예수지 성인 예수는 뭐 그러니까 아기 때는 모르는 게 좀 있었는데 어른 돼서는 다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성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로서의 중보자 되신 그분께서는 어려서부터 지식이 자라갔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무한하지 않고 제한이 있으시다. OX. 옳지. 이게 답이에요. 아, 이제 마음을 놨어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으세요. 굉장히 불경한 마음이 들죠. 죄송스럽고 그렇죠? 모든 걸 아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주님은 제 사정을 모르시는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답답함이 있잖아요. 네, 잘 보세요.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신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의 제한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그분께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중보되시고 우리와 자격을 내어주신 대제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르는 게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나다나엘이 직접 주 앞에서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떤 자인지도 아시고 뭐가 나 앞에 있는 것도 아셨죠? 주님이 그런 것도 아시죠? 초자연적 지식이 있으시네.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미리 아셨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 같죠? 맞다 틀리다? 아이,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거짓말 여러분은 참 그 아무리 가르쳐도 굉장히 고집으로 그런 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으시다 없으시다? 모르는 게 있다가 답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모든 걸 아시는 듯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지. 질문하시면 되지. 왜 답까지 아니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수업받는 태도는 A학점, A학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미리 아셨으며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아셨으며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럼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신성에 따라 모든 걸 아신다라고 말하면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인성에 따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자네는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어떻게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나? 이게 다시 답변이에요. 즉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기 전에 아셨고 베드로가 있기도 있을 때 미래 일을 미리 예언하셨지만 그 일이 주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사실의 근거로 되는가?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게 안 되나요? 초자연적이고 뭐 아 초자연적이지.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다 알아? 그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가? 구약의 선지자들도 미리 있을 일을 예언했고 엘리사 때문에 우리 궁정에 사는 모든 얘기를 엘리사가 저 유대 땅에 있지만 자기네가 우리 한 얘기를 궁정의 모든 작전 토의를 다 듣고 알아서 얘기를 해버립니다라고 말하거든요. 후에 선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전지한가?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일어나 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자꾸 추궁하면 아닙니다. 그러고 앉아요. 그러므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보였던 놀라운 탁월한 지식. 12살 때에 성전에 나가서 율법서와도 또 회당에서 예 토의할 때 그의 탁월한 식견에 모두가 놀랬다라는 그의 뛰어난 지식은 그 초자연적 지식과 탁월성은 실로 경이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곧 그가 아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전지성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주님은 그러면 그렇게 탁월한 지식을 갖습니까? 답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시다. 그게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성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으시지만 그 제한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와 그의 생각하는 모든 뜻과 거룩은 유한하나 완전하셨다는 거예요. 유한하나 흠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유한하나 오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세요? 이건 굉장한 질문이고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유한한 것은 오류가 있다는 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경험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유한한 것이 오류가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 여러분이 신학적 사고를 여기까지 끌어가실 수 있나 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이제 샬롬의 상태였어요. 평강의 상태였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명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상태 속에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OX. 아, 이거 OX문 좀 쉬운 게 없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결정해요. 오래 생각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도만 결정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그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OX. 아니, 그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명령을 주세요? 능력이 있으니까 주셨죠. 능력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참 쉬운데요. 이상하게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그 고민을 하세요. 뻔한 일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과실을 따먹지 말라. 능력을 그걸 지킬 능력이 있으니까 주신 거죠. 그러므로 따먹지 아니하면 뭘 주겠다? 영원한 생명이요. 따먹으면 뭐예요? 벌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들었어야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셨어야지. 그 행위 언약이라 해서 주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따먹을 순종하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아담의 상태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곧 다시 하면 능력이 있었죠. 능력이 있었는데 그가 왜 따먹게 됐죠? 유혹을 받았죠. 유혹을 받았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고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유혹이 있었죠. 가! 이럴 수 있어요. 싫어! 이럴 수 있는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먹은 책임은 결국 자기가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을 수는 없었을까요? 왜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로 계속까지 못했을까요?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존재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면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아시면 그 지식은 영원토록 온전하신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그 거룩의 상태를 계속해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가능성이 또한 한편으로 있었던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죠? 불순종의 가능성이 유한한 존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질문.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순전한 상태로 계속 하게끔 왜 안 해주셨을까요? 왜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문제예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함으로 준수에 대한 마땅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지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만날 주신 까닭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 이미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아무리 제일 좋은 것 이거 따먹지 마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에 참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따먹는 순간 지상의 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주시는 하나의 뭐예요? 교훈적 명령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다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그 선악과의 의미는 그것인데 그걸 왜 불순종의 가능성도 아예 없게끔 하나님께서 거룩의 상도 계속 끌어가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바보 같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 왜 그러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란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면 답이 뭘까요? 인간은 변한다는 것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된 상태 속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창조한 다음 그걸 따먹지 말라 하시고 명령 주신 다음에 이자가 오늘은 안 따먹어도 내일을 따먹어서 불순종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그 불순종의 가능성이 없도록 변치 않도록 묶어두시는 도움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는 그의 지혜 안에 속한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지혜 안에 속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지혜 속한 것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그래도 왜 그러셨을까? 안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워져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다 조사하면 나와요. 남아있죠? 그게 바로 선악감을 따먹은 아담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옳은가 그런가를 알아보겠다고 한 행동이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따먹지 말라.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자꾸 이거 해야 되는데 넘어가지? 어떤 관계가 있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마당이 너무 넓어졌어. 들어갈 방은 바로 저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교훈을 주셨으므로 그 교훈에 순종하여 따먹지 않아야 될 것이냐? 내가 직접 따먹을 거냐 아닐 거를 실험적으로 내가 결정하여 실험적으로 행동해보므로써 결정할 것이냐의 두 문제를 주께서 교훈으로 지키라 하셨는데 실험적 지식으로 얻겠다고 한 거라고. 실험적 지식을 얻은 결과가 뭐죠? 악을 범한 것이요. 악을 범한 결과는 뭐죠? 하나님과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상실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악을 범했는가를 비로소 보고 지구의 행복의 상태에서 최저의 어둠의 상태로 자기가 미끄러져 내려왔음을 깨닫고 그 비참한 상태에 비로소 깨달아서야 아, 악이구나. 죄거를 알게 된 거예요. 실험적 지식을 알게 된 거죠. 인간이 그래요. 실험적으로 확인해서 알겠다. 그게 죄의 시작이었고 죄가 그 자체예요. 우리는 계속 그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능력을 주셨으나 그러나 불순종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 가운데서 역사를 이끌어가신 어떤 경륜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이다. 그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나 주께서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빛을 보이실 것을 우리가 찬송하나이다. 그걸로 모든 의심이 없고 주의 교훈을 받아가는 이 믿음의 자세로 나와야 마땅할 터인데 거기 앞서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게 자꾸 겪는지 남자에게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자꾸 겪는지 딱 남아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애들한테 가르쳐보세요. 삐지죠. 애들 말 안 들어요. 왜? 왜 그래? 이렇게 되죠. 이게 남아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떨어지게 만들어 이방인을 접붙임받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도 다 순종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빛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방인이 쫓아오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내 골육 지친인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제가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져 좋겠습니다 하고 말한 만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에 애달픈 마음을 호소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호소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본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끊어졌다. 그리고 이방이 접붙임 받았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너무 내 친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왜? 이들이 주의 말씀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이방을 구원하면 전도도 더 쉬울 것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엔 그런 흐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시에 부요함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를 알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 하고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찬송의 노래를 드리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바로 에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회복이 있는 거죠. 그 주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죠. 보세요. 바울조차도 성령에 충만하여 계시를 깨달으니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정이란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란 것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일이 주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를 전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행불행 요소가 이미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조금 편하고 불편하고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뒤로 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만이 내 안에 드러나게 돼.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 하나님 그걸로 끌어가세요. 우리 계속 훈련시키게 한다시켜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몸으로 오셨으나 그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거하시니 그가 이런 지식에 있어서 비록 인손 오셨음에 유한하지만 오류가 있겠는가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성령에 충만한 그 상태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만큼 충만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 모습과 방불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나중에 핸드아웃은 꼭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곳으로부터 혈과 유육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오매 다윗의 후손 오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와 같이 세셔서 우리와 하여금 주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부르심 앞에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에 있게 하옵시고 믿음이 견고히 되게 하옵시고 신앙의 도리를 더욱더 명료히 깨달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인생의 복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